우리가 즐겨 읽는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한 말씀이면서도 33년 주님의 생애 가운데 3년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부분의 기록을 주님의 3년간의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모든 복음서들이 다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들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순환과 그에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말씀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예루살렘에서의 순환 한 주간 동안의 기록이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21장에서 25장 말씀까지가 예루살렘 전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로 일컬어지는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당시의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으로 저들의 허위와 거짓을 깨우쳐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로 전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말씀은 크게 보시면 내용이 네 가지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과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전 청결 작업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권자들과의 토론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 이런 말씀들이 주로 21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행하시던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나 또는 유대교권자들과의 충돌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충돌을 피하시지 않는 용감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고 다소 좀 숨기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 충돌이 생길 법한 장면에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애써 충돌에 대해서 예민하게 피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충돌이 두렵다거나 그 충돌에서 다가올 불이익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보셨습니다. 때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충돌을 일으켜 본래 가셔야 될 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십자가를 향한 전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21장 전체에서 유대 교권자들과의 정면 충돌을 사양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인 예루살렘 입성 모습에서도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원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간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용어는 단순히 환호를 지를 때 쓰는 구호처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 만세 그런 뜻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지키고 관장하고 있었던 당국자들이 보았을 때는 심각한 위협으로 느낄 만큼 당당하고도 큰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점령군이 밀려오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반역의 도전처럼 느껴지게 될 만큼 위협적인 모습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 당국자들이 놀랐을 것이고 의심했을 것이고 반발심을 가졌을 것이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르시다가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장하시던 시간에 열매를 구하시다가 열매를 찾지 못해서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이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표적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뜻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도 하실 말씀을 이 기적 속에 담았는데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당시의 유대교가 의식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이렇게 유월절 때가 되고 절기 때가 되면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비판하시는 행동이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실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이런 유대 종교의 형태는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한 미래에 대한 비판과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또는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도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이고 또 한 가지 비유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말씀이십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가라 했을 때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에 가서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열매를 거두려 했을 때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서 생각해서 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그것을 주고 포도원을 빼앗자 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한 농부를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을 사람들이 다 그 악한 사람들은 벌 주고 포도원은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잘 맺는 백성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눈치를 챕니다. 아, 이것이 우리를 비판한 말씀이구나.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말씀 아니냐 하고 깨닫게 되고, 악한 농부 비유에서도 처음 포도원을 관리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 자기들을 말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외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냐고 심히 노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뒤늦게 눈치챈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의 반발과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생각하시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교와의 정명 충돌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결심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십자가를 향하시는 길목에서 주님께서 당시의 믿음 좋다고 정통이라고 또는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 가졌던 당시 유대교의 교권자들에 대해서 가감없는 책망을 하심으로 거짓된 신앙이 가져올 또는 신앙을 빙자한 세속성이 가져오게 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진정성이 있고 그 신앙의 가르침에 어울릴 만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살아있는 신앙의 참모습을 내 스스로에게 입증하고 주변에게 입증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옳다는 믿음의 인정을 늘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입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도 있구나 하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속사람의 모습은 더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참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로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의 충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앞길에 온전한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